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성찬주일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9장 9절 첫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칠 때도 항상 우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우리가 받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받았던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꼭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은요, 원어적인 뜻은 너무 많은 짐을 배에 실었기 때문에 그 배가 무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가라앉거나 눌러져서 부서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의 무게가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무거워서 사도 바울인데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육체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그리 큰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다른 분에게는 정말 어렵고 큰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저런 고난도 이기질 못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겪는 고난의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에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극심한 고난을 꼭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좀 자랑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마치 인생의 훈장처럼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거쳐왔다. 내가 뭐 예전에 뭐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어디에 있었을 때 내가 이러한 큰 고난을 거쳐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에는 우리가 받은 고난까지도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때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시려고 그 큰 고난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상세히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겪은 고난을 자랑하려면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저런 고난을 겪었다. 내세우고 자랑하려면 이런저런 힘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으십니다. 온통 교회와 형제들의 유익에 있습니다. 교회와 형제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지금 자신의 고난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려는 것은 왜 꼭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이 자기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교회의 각 지체가 받는 고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각 지체가 속해 있는 그 몸이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회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함께 참여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함께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심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가, 각 지체들의, 성도들의 교제가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8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받으신 그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형제들아, my brother, 내 형제들아.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것도 육체적인 가족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천국 가족의 그 영원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지체들을 죽이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 형제라 부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게 하신 모든 성도들을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족으로 한 형제들로 맺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영원한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이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었는데 그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교인들까지 자신과 한 몸으로 연합된 형제들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서로에게 My brothers, 내 형제들아. 같은 현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데오빌로 교회 안에서도 그 복되고 아름다운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은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지역도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다르고요. 또 우리 교회 언어들도 다 다르고요. 교육 정도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정말 세상에서 만났다면 함께 교제 나누지 않을 수도 있던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하시어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시고 한 가족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꼭 필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돌아보는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 형제들 또 자매들입니까?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이 세상에서 길어야 수십 년 함께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사라져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한몸된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거나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싫다고 버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업신 여기거나 밉다고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잠시 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된 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누릴 때에 이 한몸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새로운 관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무시한다면 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무시한다면 이 관계를 맺어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분리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꼭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고난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새로운 관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한몸된 교회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위로의 현실로 당시 여러 고난 중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굳게 세워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verse 9 and 10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비록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을 의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다. 완전히 사도 바울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셨다. 그때에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다 이겨낼 수 있다.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좀 어려움 겪고 이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시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까?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의뢰하였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고난도 잘 해결되었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그 극심한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느냐. 9절 10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부활 권능의 하나님. 부활 생명의 하나님. 형제 여러분, 부활 생명은 어디에 속한 생명인가요? 이 땅에 속한 생명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부활 권능의 천국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도 바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고난의 무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의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여 이겨내려고 했지만 결국 이 극심한 고난, 자기 안에 있던 소망까지 다 가져버리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는 그 극심한 고난에 이르게 되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활 권능의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되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신도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신 그 복된 현실을 바라보게 되자 결국 자기도 큰 사망, 모든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져서 예수님처럼 천국 영광에 이르렀고 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자 그 사망의 현실까지도 심판의 두려움과 모든 고통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였다는 겁니다. 이 천국 믿음으로 당시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와 형제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My brothers,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사회소망까지 끊어진다고 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시며 자신이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천국 위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겪어보니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난 받은 것이 결국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었다. 4절에서는 자신이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극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 교회와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자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어떻게까지 고백하셨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고난을 기뻐하고 자신의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렇게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이렇게까지 바라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저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위로받았더니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 내 삶의 부르심이 이제 그런 내 고난조차도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이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도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였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신 위로로 서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천국 위로로 서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며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만 또 자라가야 되고 완성에 이를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셨던 이 고난과 위로의 교제, 우리도 서로서로 나누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화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되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교제 나누시듯이.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을 사망 선고까지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부활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천국 믿음은 사도 바울만 가졌던 믿음은 아니었죠. 구약에서도 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며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도 바로 이 천국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의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었다는 거죠. 부활신앙, 천국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감히 자기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아브라함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독자도 예수님이 오실 그 이상 약속의 아들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의뢰했던 하나님도 그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다 구약의 성도들 얘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참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마련해주고 하늘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오는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천국 생명을 주시고 더 나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감히 이 땅에서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까지 받으면서도 기쁘게 이겨냈다 하십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천국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맨 뒷부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의뢰했던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들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 안에, 이들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성도들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Hebrews chapter 12 verse 1 and 2.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 고난까지 다 이기실 수 있었느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다고 하시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였죠? 이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천국 영광. 하나님께서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리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부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셨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기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우리 모든 고난의 절정이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고난과 더불어 위로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과 위로의 삶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시어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고난과 위로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까지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시는 그 고난과 위로의 교제를 우리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함께 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로도 교회와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 자신의 삶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으로 짓눌린 것 같은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시고 계십니까?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신음과 탄식만이 남아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극심과 고난이 죽음까지 바라보게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눈이 뜨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이미 자신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까지 주셔서 사도 바울을 그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현재의 고난, 아니 죽음까지도 감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여 죽음까지 바라보게 될지라도 이미 모든 죽음의 현실, 심판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어떤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받은 천국 위로로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복된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로 우리를 서로서로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천국 가족의 친교입니다. 이러한 친교를 이 세상에서 맛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친교를 이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만 나눌 수 있는 교제. 내가 고난 중에 받은 천국 위로를 가지고 교제 나눌 때에 내 형제가 힘을 얻고 내 자매가 굳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하나 힘들게 아무 유익 없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계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교회를 굳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 하나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 몸, 교회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상에 참여하여 우리가 한 떡을 떼며 한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여러분과 나눠주시는 그 고난과 위로의 천국 교제를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기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족의 하나된 친교가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더욱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통해 이루셨던 천국 현실로 이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받은 천국 위로의 현실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고난과 위로에 숨겨져 있는 천국 가족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과 위로 속에 교제 나누며 예수님의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천국 영광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